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70명이 숨지고 7,7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과 확진 환자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의료 전문가팀은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부처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상시 대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국제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하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다만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장비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분야에 중국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영국 정부에 하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 군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 고대 유대와 사마리아, 가자지구에 추가 전투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어제 로켓 한 발이 발사됐다며 이스라엘 전투기와 항공기가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여러 테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중동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르단과 서안 유대인 정착촌 건설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은 이에 반발해 가자 지구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며 이스라엘군과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에 운행하는 기업인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와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러시아 당국자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블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하기에 앞서 발표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되돌리기 위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임 중 많은 판단 실수를 했다면서 그의 조언을 들었으면 6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볼튼 보좌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감염병 전파, 이번에 그 신종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해
전 세계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낙후된 진단법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라고 북한 출신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 거기서 그걸 치료해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거죠. 의약품이 없어요.
내일 북한 지역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당국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일환으로 북측이 먼저 운영 중단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30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에 머무는 남측 인력에 대해 가급적 조기 복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은 한국 정부 당국자 17명과 지원 인력 41명 등 5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 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연결해 연락사무소 업무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30일 오전 개성으로 출근하려던 남측 인력 10여 명이 북측의 입경 불허 조치로 개성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매우 조심하고 있다며 남측 인원 출입경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는 동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이 이례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29일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전파, 이번에 그 신종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북한은 전날엔 남측 인원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립서울의료원에서 탈북민 의료 지원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예전부터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위생방역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할 정도로 감염병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감염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감염병과 관련돼서도 이제 항생제 치료라든지 치료를 위한 의약품 자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기 때문에 유행이 돌았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만약에 어떤 유행이 이제 탐지가 됐거나 그런 의심이 될 때에는 지역 간의 이동도 이제 철저하게 아마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의료보건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북한 내부의 위기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실 인구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한 북측의 직접적인 대남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 상황도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방역체계나 의료보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염병에 대한 남북 간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신종 플루나 구제역, 말라리아 방역에 대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말라리아와 조류독감 방역, 의료장비 지원 등 대북 감염병 방제 지원에 396억 원, 미화 약 3,341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규창 연구실장은 북한의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번질 경우 북한 주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남북 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남북한 전염병 분야에서 재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방안들이 이제 마련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재난 공동대응 협정이라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감염병도 있고 홍수, 폭발, 폭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협정을 체결해서 했죠.
이 연구실장은 다만 북한이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난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협력은 북한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난협력 등이 인도적 협력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의료장비, 차량 등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됐으며 특히 평안북도에선 돼지가 전멸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국제기구에 발병 신고를 했지만 이후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과 방역 차원에서 남북 간 협조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지만 북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 확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방북할 예정이던 미국 친우봉사후회 등 구호단체들이 일정을 잇따라 연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방북 지원 활동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9일 BOA에 다음 달 방북해 정례적인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우한 폐렴 때문에 오는 4월로 방북을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에 따르면 친우봉사회는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플라스틱 모판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품 등을 갖고 평양 인근 농장에서 농업기술 지원과 작황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친우봉사회가 현재 한 곳당 3천 명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농장 4개를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을 확장해 7만 2천 명을 도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구호단체들도 우한 폐렴으로 대북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주간 방북해 결핵 치료 등 의료 활동을 벌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북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하이디 린튼 대표는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태가 방북 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오는 3월 방북해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결핵 진료소와 요양원, 결핵 환자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 물품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는 우한 폐렴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제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오는 5월 방북 예정이라면서 아직 우한 폐렴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지만 낙후된 진단법 또 열악한 의료 환경이 큰 걸림돌이라고 북한 출신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대응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을 국가 확산 방지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장비와 기술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 의원은 VOA에 북한의 전염병 진단법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과학화되지 않은 게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그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건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현미경과 배양기 등 실험기구는 40년 이상 된 게 많고 겨울엔 전기와 연료 부족으로 실험실의 적정 온도 유지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 홍역을 처음에 성홍열로 잘못 판단해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균조차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진단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그 중앙기관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거가 증상 위주로 이렇게 전염병을 진단 내렸던 거가 균 분리를 못한대요. 실험실에서 균을 확인을 못한다는 거죠, 당시에. 모든 병들, 특히 전염병 같은 것도 균이나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든요, 실험실에서. 그거를 당시에 못해가지고 야단 법석을 들었던 겁니다. 증상이 그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한국질병관리본부 등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염기서열 분석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법 등 최신 방법을 통원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최근 우한 폐렴을 1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키트를 개발해 정부 당국과 공급 여부를 협의하는 등 진단 수단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관영노동신문도 29일 우한 폐렴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진단, 치료약물 개발과 관련 연구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적극 떠밀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늘 구호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단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기 힘든 열악한 북한의 의료 환경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국경 차단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진의대 동의학부 출신으로 남북한에서 모두 한의대를 졸업한 뒤 한의사로 활동 중인 김지은 씨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 거기서 그걸 치료해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거죠. 의약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백신이 우선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 의료 상황도 그렇고 식량 상황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의 뭐 70, 80%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멸한다고 봐야죠.
북한 당국이 이번 우한 폐렴을 국가 존망과 연계한 것도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 씨는 하지만 역학조사 등 전염병 관리 체계는 북한의 강력한 통제력 때문에 한국보다 오히려 환경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담당 구역제로 되어 있고 내 의사가 자기 담당 구역을 철저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라든가 전염병이 검역 어떻게 들어왔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하는 거는 한국보다 훨씬 더 통제가 잘 돼 있어요.
북한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자유세계처럼 잠복 환자가 아무 곳이나 가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신속히 차단하고 검역을 강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과거 전염병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최정은 교수는 북중 접경 지역의 활발한 밀무역 활동까지 북한 당국이 검역할 가능성이 적고 의심 환자를 격리할 시설이 없다는 게 또 다른 허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의진자, 확진자, 환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접촉자, 혹시 그 의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가 격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격리하려면 우리 남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하루 보러 하루 살아요. 아니 그러면 격리시키면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격리를 시키려면 식량 보상이 돼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북한에서 인도적 의료 지원을 오랫동안 펼쳤던 서방의 한 관계자는 29일 VOA에 지방은 환자가 흘린 피를 다시 담아 수혈할 정도로 위생 환경과 장비, 약품이 모두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CT 촬영을 위해 많은 뇌물과 여행비를 들여 평양을 방문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 당국은 무상치료란 허황된 구호보다 열악한 부분을 솔직히 한국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대의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한의사도 북한 당국이 진솔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상황을 그대로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의 전염병 대응 협력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한 의료협력 예산으로 1,406억 원, 미화로 1억 1,900만 달러를 편성했지만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탈북 의사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도 거부했다며 북한의 진정한 정면 돌파전은 지도자의 체면보다 인민 우선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비태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열린 미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대응 계획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그리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향후 대북 전략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대북 억지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my part, you know, containing North Korea is a very worthy objective with the ultimate.
이에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고 이런 실험을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잔 다비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키 스페이엘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북 정상 간 서한 교환 외에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am clueless about what our policy and strategy is.
스페이엘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ICBM 역량을 늘리고 있으며 화학무기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중 한 가지라도 줄이기 위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ny possibility that we could, as a good faith gesture, have a peace agreement.
로칸나 의원은 미국이 선의의 조치로서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협상을 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자신은 이런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북 공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캔드라 혼 의원은 대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넘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옵션이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의 다른 옵션들이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Beyond economic sanctions, beyond the pressure that we're placing on North Korea.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ICBM 역량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ICBM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공화당의 더그 램보 의원은 북부사령부의 평가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영내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We've asked about regional threats, but to the homeland, there's also a growing threat.
특히 올해 실시 예정인 SM-3 블록 2A 미사일의 ICBM 요격 실험이 북한의 ICBM 위협 대처에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조정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의 단 베이컨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자주 거론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이어 집중할 두 번째 현안은 미한 관계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I worry that that approach could potentially jeopardize our relationship with South.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많고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따질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의 증액 요구의 근거는 무엇이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볼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이 추산한 주한미군 주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간 비용의 총액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베이컨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전 세계 위협을 다룰 수 없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오스틴 스코드 의원은 한국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비용만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currently, South Korea currently, as has been discussed, bears only approximately a third of.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지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의원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화당의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며 미한 관계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스코드 의원은 만약 한반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의 모든 측면을 갖춘 쪽은 미국인데 2022년까지 이런 단기간의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Hopefully that war never happens. But if it did happen, I expect that the U.S. would in the end be the lead. I mean, we're the ones that have the.
이날 청문회에선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해 충분한 미사일 방어 역량과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한국 내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과거 중국의 반응을 감안할 때 이것이 주한미군 보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지가 어제로 1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두 차례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북 관계에도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18년 전인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들은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김정일을 혐오한다. 자기 사람들을 굶기고 있기에 그에 대해선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의해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 북한은 바로 그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당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 의회가 주도한 북한 인권 법안에 서명하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어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BDA 은행이 위조 달러화를 유통시키고 마약 거래 대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거부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06년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2009년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미북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두 달도 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시작된 건 2012년 2월 29일 이뤄진 미북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이 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4월 13일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압박 쪽으로 옮겨가자 미북 관계는 곧바로 사실상 파국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으로 각각 응수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비판 수위는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는 정도까지 강경해졌습니다.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collapse. Our capacity to affect change.
현대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잔혹한 전제 정권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빈도를 높이더니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은 특히 수소탄 실험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21호 채택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 정부 자체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으며 집권 마지막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선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이 그리던 낙원이 아니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듬해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터 원비어의 가족과 탈북민 지성호 씨를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3월 초 일대 전환점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래 70년을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장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은 지켰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향후 관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 정상 간 친분 관계가 올해 실질적인 미북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독일 베를린 법원이 현지 북한 대사관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을 계기로 해외 북한 외교 공간의 임대 사업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여전히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해외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영업을 지적한 나라는 총 5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독일과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개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 부지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열린 재판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도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북한이 해당 업체의 퇴거 명령을 신청한 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지난해 11월 퇴거 재판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에서의 북한 대사관 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나라에서 여전히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가리아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실을 지적하며 불가리아의 테라와 테크놀로지카 두 업체가 대사관 건물을 임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테라는 테라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수도 소피아의 북한 대사관에서 예식과 기업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위한 장소를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라 레지던스는 테라 볼룸, 볼룸 소피아, 이스타나 홀 등 3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대해 세련된 공간, 인상적인 건축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예약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업체가 2017년 초반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시티 호스텔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에서도 불법 임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최소 9개 업체가 임대 중이라며 대부분 미디어, 의료, 부동산, 광고 업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가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현재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주소가 이전됐고 3곳은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당국은 해당 업체 모두에 해당 부지 임대가 제재 위반이라고 공지했고 이에 따라 많은 업체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소재 북한 대사관도 두 업체와 각각 지난 2001년과 2011년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체는 북한 대사관과 월 4만 6천 달러의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2017년 4월부터 임대료를 북한 대사관에 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 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VOA는 폴란드 등 4개 나라의 북한 대사관 임대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VOA
워싱턴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를 떠난 미국인 200여 명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72시간 동안 격리 조처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저서에 출판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탄핵 정공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소식은 우한 폐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루하루 이 감염 위험 중국 우한에 살고 있던 자국민 대피 조치를 펼쳤는데 일단 미국이 가장 먼저 시내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에 묶여있던 약 200명의 미국인이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말치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72시간 동안 격리 조처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귀국한 미국인들은 대부분 외교관들과 그 가족입니다.
탑승객들 중에서 혹시 걱정되는 이상 징후가 있던 분도 있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은 탑승 미국인들 가운데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CDC 측은 탑승 직전 또 전 세계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마치 공군기지 도착 후 등 이렇게 수시로 검진을 했는데요. 네. 발열이나 호흡곤란, 기침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격리하고 관찰하는 것은 전혀 병 관리하던 기본이 될 수 있는데 네. 모든 탑승객이 모두 다 격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요. 강제 격리 조처는 아니고요. 예. CDC 측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적어도 2주 정도인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네. 다른 승객들에게도 적어도 이제 사흘간은 기지 안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탑승자들이 뭐 거의 다 기지에 남길 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뭐 혹시 사흘 전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행정부 내 최고 의사 결정
단계에서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탑승객들의 어떤 상태 변화를 지켜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들은 사흘 동안 하루 적어도 뭐 두 차례씩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점검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조처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적어도 14일간은 계속 당국의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와도 기지에 만약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할 경우에는 뭐 14일간 기지에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CDC 관계자는 탑승객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고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미국인들이 지금 공군기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알려진 거는 국제공항, 그 캘리포니아주 국제공항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전세기가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치 공군기지로 도착기지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 전세기의 최종 도착지가 왜 민간공항에서 군기지로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외부와의 접촉이 비교적 차단된 군기지가 좀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거란 관측입니다.
예.
국방부는 이들이 있는 동안 군인들과의 접촉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일단 뭐 자국민 대피 1차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도 자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29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귀가 조차하거나 또는 정부가 제공한 호텔이나 숙소에 머물면서 적어도 2주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잠복기를 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 30일 저녁에 전세기를 띄어서 현지에 발이 묶여있는 자국인 360여 명을 데려온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지금 대피 절차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뭐 모이라고 했다가 조금 더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 경우는 이제 30일과 31일 이틀간 적어도 4대의 전세기를 동원해서 우한시에 있는 자국민들을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랬었죠.
예,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우선 한 대만 띄우게 됐습니다.
네.
영국, 호주, 프랑스 등도 자국민 송환 작업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자,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사망자는 170명, 확진자는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30여 명, 확진자가 1,700여 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네요.
특히 이 확진자 증가 속도를 보면요.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중증급성호흡기 중후군 사스 때보다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네. 자, 잠시 후면 세계보건기구가 비상회의를 소집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이틀 동안 비상회의를 열고 우한폐렴이 국제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라 중국의 국한된 비상사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한폐렴 피해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30일 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국제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러시아 방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여기 백악관 앞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있네요.
예.
이스라엘이 들렀다 간 건가요?
이 지난주 워싱턴에 일단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함께를 했죠. 네타냐후
네.
총리가요. 자, 그 후에 귀국길에 모스크바를 들러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겁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세기의 거래 이 중동 평화 구상이 발표된 후 처음 만나는 세계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긴박하게 러시아를 찾은 이 두 정상,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정상, 어떤 얘기들이 네. 나눠졌을까요?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 이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다뤄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견을 청취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새롭고 독특한 기회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다음 미국 또 러시아 뭐 다른 여러 나라들도 같은 협조를 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또 러시아 주요 관리들도 대부분 좀 함구를 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앞서 러시아 정부는 중동 평화 구상 발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검토하겠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직접 접촉할 것이라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크게 중요한 걸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네.
우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성지로 국제사회는 그간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인정을 하질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데 이어서 이번 중동 평화 구상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반면 동예루살렘 지역은 장차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되며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영토보다 두 배 이상의 영토를 갖게 될 거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 가운데 그 유대인 정착촌 합병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중동 평화 구상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4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당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 달 2일 의회에서 이에 관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는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지켜야 되는 팔레스타인,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29일 서한을 보냈는데요. 아바스 수반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을 포기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이 이 구상을 받아들인다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협정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중동 평화 구상 발표 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관계를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예. 자, 현재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 시리아 등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는 매우 좀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이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국방, 안보 분야 등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좀 우호적인 조치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서 복용 죽이던 이스라엘 여성이 푸틴 대통령의 사면 조처로 석방됐습니다.
예.
이 여성의 사면 문제는 그간 양국 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29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여성을 사면 조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양국 간에 그렇게 중요한 현안이었나요?
예, 이 문제의 20대 여성은 지난해 4월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모스크바를 경유했는데요. 이때 여성의 가방 속에서 마약류인 해시시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러시아 정부, 이스라엘 정부는 이 여성의 사면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서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백악관이 통보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백악관이 출판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예.
지난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장위원회 NSC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볼튼 전 보좌관 변호인 측에 보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29일 뒤늦게 언론에 확인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낸다. 이 소식은 지난 주말부터 전해졌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26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죠. 이 백악관이 출판 불가 통보를 한 뒤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저서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네네.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볼튼 전 보좌관의 입을 막으려는 주장에 뭐 일각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판 불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네. 뭔가요?
국가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볼튼 전 보좌관 저서의 초고를 검토해 본 결과 1급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상당 분량 들어있다고 백악관 측은 지적을 했는데요. 승인 없이 그대로 출간하면 미 국가안보에 특별히 심각한 위해를 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책 출판될 예정이었던 책의 초고. 어떤 내용인지가 더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네.
이 주로 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주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 조사를 연계시켰다는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당시 보좌관에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 조사 착수를 발표할 때까지 원조 보류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탄핵 사유의 핵심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는 이 권력 남용 혐의가 바로 이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원조와 조사는 별개 사안이고 따라서 대가성 퀴드 프로코어도 없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관련 입장을 계속 내고 있죠.
예, 볼튼 전 보좌관의 저서 발간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볼튼 전 보좌관을 맹비난했는데요. 백악관에서 나간 뒤 지저분하고 거짓인 책을 썼고 모두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결단에 따라 볼튼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북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강계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양덕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5도, 낮 최고는 5도입니다. 자강도는 중강이 아침 최저 영하 17도, 강계가 영하 10도입니다. 항해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개성 오전에 흐리다가 맑아집니다. 사리원이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5도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에 흐린 곳이 많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7도. 장진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26도, 낮 최고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에 앞바다 쪽만 맑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70명이 숨지고 7,7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과 확진 환자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의료 전문가팀은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을 수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부처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상시 대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국제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하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발표한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우리의 의사소통과 EU 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와 균형 잡힌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다만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장비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5G 통신망 비핵심 분야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 군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 고대 유대와 사마리아, 가자지구에 추가 전투 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어제 로켓 한 발이 발사됐다며 이스라엘 전투기와 항공기가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여러 테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은 이에 반발해 가자지구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며 이스라엘군과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러시아와 크림반도로 있는 열차를 운행하는 기업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와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러시아 당국자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되돌리기 위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임 중 많은 판단 실수를 했다면서 그의 조언을 들었으면 6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볼튼 보좌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몇 년 전 유엔 대사뿐 아니라 어떤 자리도 인준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줬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등 많은 판단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석방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